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휴가 시즌에 여행을 가시면 보통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정리해보면서 잘 나온 사진부터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감았거나 좀 표정이 이상하면 그대로 지워버리게 되죠. 이처럼 또 인생에서 이 지나간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랑할 일은 계속해서 오래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부끄러운 일은 되도록 덮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의 이 후반절 마지막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일 동안 이 시편 78편을 보아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기 위한 교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인데 좋은 장면만 좀 골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의 기적과 이 가나안의 승리만 들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부끄러운 실패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대를 이어온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전통과 또 우리 교회 너무나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공담만을 아름답게 꾸며서 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고 실패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고 다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을 둘 것은 바로 우리의 성공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52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시고 안전하게 인도해내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말로 이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바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고생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이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산당과 우상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들을 속이는 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활의 모양만 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시위도 걸려 있고 화살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화살을 쏘게 되면 관역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활을 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활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목표가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활을 들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쏜 화살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내 말과 내 선택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가 이 하루의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뒤틀린 마음은 결국 실로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60절은 하나님께서 실로의 이 성막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이 4장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자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지만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고 제사장들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과부들이 애곡조차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비극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신앙의 표지만을 앞세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에 이런 섬김과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도 언약궤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시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움직이는 그런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 순종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속이는 이 활의 피해는 활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빗나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한 이 하나님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다르다면 그들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채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이 실패의 역사를 오늘 자녀들, 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활을 다음 세대의 손에 물려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성막은 버려졌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이 백성은 스스로 이 실패를 수습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65절에서 이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문장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서 이 무너진 역사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니죠.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셨고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시온을 세우십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장면이 버리셨다로 끝나지 않고 택하셨다로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언약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이 자신이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새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면요, 속이는 활은 더 점점 더 뒤틀려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우리의 모습을 토로하고 나올 때에 주님은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택하신 사람이 오늘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0절과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이 왕궁에서 왕을 찾지 않으시고 양 우리에서 목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후보로도 불려오지 못했죠. 아버지와 형들의 눈에도 그가 왕이 될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본문은 그가 단지 양을 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 양을 지키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을 칠 때는 막 몰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끼의 보폭을 살펴서 이동해야 하고 뒤처지는 양을 지켜야 하고 또 위험이 오면 앞서가서 먼저 막아 서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힘없는 생명의 이 짐승도 그 속도에 자기 걸음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들판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왕은요, 이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맡기시기 전에 이 양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양 우리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가족일 수 있고요, 같은 문제로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순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말했는데도 이 변하지 않으면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였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이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안부를 묻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어려울 때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봄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2절은 이 다윗의 목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먼저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허물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은 흠 하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이 마음속에 방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들판에는 이 다윗을 평가할 사람이 없었죠. 양들이 다윗을 칭찬하거나 이 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양을 신실하게 지켰던 목자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왕좌에 앉은 뒤에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을 지도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손은 어느 날 갑자기 능숙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지팡이를 다루고 또 물맷돌을 던지고 상처난 양을 살피며 수없이 그의 손은 움직였습니다. 맹수가 나타날 때에도 그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연습량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 물맷돌을 들 수 있었던 것도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감한 그 기분이 들었던 것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날 동안에 그의 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도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마음이 방향을 정했다면요, 이 손은 그 마음이 실제로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선한 뜻이 있어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맡겨진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물론 교회의 일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능숙함이란 어떤 화려한 재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배우고 반복하면서 이 조금씩 더 자신을 깨고 성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이 세대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이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대화법을 부모인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면 우리의 열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이 속도와 보폭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모습, 실수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행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좋은 목자였어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지키는 데는 실패했죠. 다윗도 넘어졌고 그의 가정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고 그가 세운 나라도 훗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목자였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더 크고 온전하신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 찾아서 주님께 온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께 먼저 찾아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붙드는 그 가버나움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미셔널 처치로서 365일 전도하는 교회를 꿈꾸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65일 이 전도하는 것은 매일 큰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멈추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은 그 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온 뒤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일 것입니다. 양떼를 자기 속도로 몰아가지 않았던 이 목자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의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셨고 다시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양을 또 정성껏 돌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 더 그에게 나아가고 또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이 365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빗나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